시작되어 있습니다. 상자 속으로 던져놓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 탄약의 막장은 16세기 독일의 주교 선거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선거비를 탕진한 알베르트 대주교는 빚을 받기 위해서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권을 요청했습니다.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 면죄부는 불타게 풀려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그 탄약은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폈고,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마인츠의 대주교를 통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합니다. 욕심과 탐욕, 종교가 가장 멀리 해야 할 덕목을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부패한 불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슬프고도 비극적인 사건. 어제 교회 개혁 7000년대 박득훈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습에 대한 욕망, 절박함, 여기에 더해진 자신만의 확신. 등록신도 10만 명에 재정규모가 1000억대라고 알려진 명성교회는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고스란히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커져버린 이 땅의 대형 교회들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모습이기도 하죠. 교회들의 상대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교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그 무엇. 오죽하면 교회 세습 금지를 교회 헌법으로까지 정했었을까.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의 한 장면이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를 위해 들어간 성전 공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그들의 의자를 둘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미국 사원의 차트 목사였던 리처드 헤이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포바리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네, 불을 켜주시고요. 이 영상은 명성교회 세습 이후에 상영된 우리 JTBC 손석희 씨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요즘은 이게 설교 같아요. 느낌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황당한 논리가 교회 내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이들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세속의 논리, 돈의 논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개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리차드 헬버슨 목사가 지적했듯이 교회는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머리로만 깨닫는 곳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어떤 지식을 얻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을 치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한 번쯤 나와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세상교회에 조금씩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순수 100%의 지상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제자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 그것이 바로 우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WWJD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세속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북대 김두식 교수가 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처럼 많이 가진 자가 힘을 쓰고 많이 배운 자가 대접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비진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부색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달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이민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간판을 도끼로 찍어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올랜도 한인장로교회예요. 우리와 같은 교단이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교회 간판에서 장로교를 찍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간판에서 찍어내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되었을까요? 올랜도 한인 장로교회에서 장로교를 빼버리니까 올랜도 한인 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공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외로운 한인들이 모여서 사교 모임처럼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중심이 빠지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때의 일인데요. 이 당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그 당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우월한 문화를 가진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문화와 그 문화의 사람들을 동경을 했겠지요. 멋있고 우아해 보였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화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문제의식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은 4절부터 9절까지가 또 다른 한 단락입니다. 이 구분은 시기적인 구분이고요. 하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성벽 봉헌식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장인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날 모세의 책,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신명기 23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되는데요. 과거의 한 사건에 기원합니다. 그들이 양식과 물로 출애굽 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2절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이방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을 문자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근거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하지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막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모세오경의 핵심은 이방에 죄악된 것이, 세속된 것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당시에 이방의 세속적인 것이 무분별하게 들어왔습니다. 우월하고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섞인 이방의 죄악된 것에서 분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년 전 에스라가 했던 개혁운동의 핵심이었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동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거룩한 백성이야. 구별돼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4절 이하는 두 번째 단락인데요. 성전 봉헌 이전의 상황부터 성전 봉헌 이후까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거의 12년에 걸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전 445년부터 주전 433년까지의 이야기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 엘리아십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성벽 봉헌 이전을 말하고 있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과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의 배경은 느헤미야 6장 18절로 보는데요. 제가 한번 6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어요.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도비아의 아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도비아는 대놓고 유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암몬 사람이었어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의 지도층들과 결혼을 통해서 결탁을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아십도 이때부터 도비아와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 엘리아십은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인을 친 문서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엘리아십은 거짓된 제사장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들이 서로 결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이때가 느헤미야가 1차 총독의 시기를 마친 때입니다. BC 433년경인데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소환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텀을 타서 엘리아십과 도비아가 그들의 실제적인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요. 서로 연락만 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그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5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5절입니다.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방이 어떤 방인지가 5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을 두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물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거룩한 물건을 두는 성전 안의 방이었어요. 또한 5절 하반부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백성들의 헌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의 방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거룩한 물품을 두는 곳이었어요.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내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들어와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살게 했던 것이죠. 그것도 성전 성벽 재건을 가장 앞서서 반대한 그를 도비아를 들어와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6절은 이런 일이 가능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내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가 6절 중반부인데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입니다. 주전 433년경인데요. 내가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이 부르시니까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부입니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합니다. 그리고 17절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도비아의 결탁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성전까지 들어와서 살게 하리라고는 느헤미야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7절에 이 일을 악한 일로 규정한 것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에 제약된 것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8절은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성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9절이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물품들로 성스러운 물품들로 다시 채웠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기상 두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단락은 성전 봉헌식의 날입니다. 이방에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어요. 왜 그렇게 했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공간이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성전 안에는 온통 장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어요. 로버트 몽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기서 제가 따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기본적인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돼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 방들이 있는 집으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요. 일곱 개의 방으로 설명하는데요.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 마음의 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오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개의 방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재입니다. 서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는 방이에요.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에 대한 방이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화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세상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속화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생각인지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생각인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실입니다.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예요.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관계가 있는 아주 팽배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책의 일부를 한번 인용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간음과 혼전 성관계를 금하는 이유는 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란다. 성이란 신체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서 두 사람을 서로 깊이 사랑하게끔 묶어주는 것이지 그것은 또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야. 또한 성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성이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선을 파괴하고 말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생애의 반려자 간에 언약 안에서만 성을 경험하도록 의도하신 것이란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아무런 그냥 분별력 없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명의 이전이라는 내용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 마음을 나름 청소해 보았지만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겠다라는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명의 이전하는 그것으로 이 책이 결론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더라고 책의 저자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 구별함,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단순히 내가 소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내가 속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야지만이 세상의 뉴스가 욕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내 마음은 이미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것에 의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 내 속에 죄악된 생각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내어 던져버리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